크리스찬 중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나 정도쯤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다 제자인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었던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가 사는 곳까지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를 순종하심으로 이루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기 보면 주님은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합니다. 장소까지 사신 곳까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참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순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가장 뜻은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뜻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좋은 일, 착한 일,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좋은 말을 사람들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러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근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구원의 근거를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으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그는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바를 말씀하시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 이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 3일에 살아나야 살아나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하신 바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주의 뜻을 이루려 하고 왔다라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여기 보면 돌이켜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이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늘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쓰던 예전 개역판에 보면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여기 간했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항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했다는 것. 그 헬라어로 이 간했다는 말은 에피타미오라는 말입니다.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했다. 누가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rebuke라는 말이 있어요. rebuke him.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He began to rebuke him.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히려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리고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까지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붙들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전히 판이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바로 주님을 붙들고 가나에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주님을 위하는 말인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고난받고 죽지 말라라,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공생애 시작 초반부에 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아줄 거다.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왜 그런 유혹을 하냐면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 아니냐,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으려 하느냐. 이 사탄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벌써 봤죠. 영광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사탄은 알았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 그러면 대속을 이룰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님이 마련할 수 없는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제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제자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내가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아는, 그 아는 말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자세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조금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청청벽력과 같은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여기 넘어진다는 거는 이 헬라로 스칸딜론이라는 말인데 이 스칸다론이라는 말은 걸림돌, 방해물, 장애물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stumbling block,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가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 가나여 붙들고 항변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마소서,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분명히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였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마귀가 원하는 바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23절 중반부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와 같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실수, 이게 베드로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실수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쉽게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실수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일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 면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을 쫓는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측면이 퍼스펙티브가 관점이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쪽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질타와 같은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일이라는 말은 일도 되지만 관심 분야입니다. 관심, interest.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관심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반응할 때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바른 제자도를 가지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비로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을 따르고 싶거든, 영어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싶거든 이 말입니다. 따르고 싶는 마음 가지고 따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다, 따르고 싶다고 해서 진정 주님을 따를까요? 아, 내 주님 정말 믿는 자로서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고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세요. 따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면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의 어떤 조건이고 세 가지의 다른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이 하나를 이룹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결핍이 돼도 제자로서의 자격이 결핍됩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 내가 내 생각하고 경험하고 뜻하고 결정하는 이 나란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성격도 그렇고 어떤 모든 거,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격이나 결정이나 좋아하는 바나 인간관계에서 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는 인격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어떤 종교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타락된 취약된 본성을 철저히 죽이고 굴복시킬 때, 복종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웬간에서는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주장을 말하고 싶어하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경험에 의지해서 주장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자기를 부인하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생각도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무런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그런 측면에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에서 자기 영과 육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완전히 죽였다. 말씀에 복종시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타락된 인간이 본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된 부패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이 본성, 타락한 우리 존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복종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쳐야 돼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게 뭘까요?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만, 단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대속적 이름을 죽음을 이루셨어요. 그 대속적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는 자이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자로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쫓는 자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놀라운 대속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분 쫓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쫓을 것이다, 쫓으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쫓아야 된다는 말은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쫓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중간에 자기를 부인하다가 안 되니까 이 중에 하나가 결핍이 되고 하나를 그만두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쫓는 자는 우리의 전 생에 쫓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 아닌 것을 쫓았어요. 이전에 예수님 아닌 자를 우리가 쫓았던 자, 추구했던 것을 이제 버리고 내가 쫓는, 내가 따르는 그 대상이 주님이 됐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여러분의 그런 타락된 본성 자아를 나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쫓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쫓았던 것들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시고, 내 이전에 예수님 모르셨을 때 추구하고 쫓았던 것을 이제 또 쫓는 자가 아닌 완전히 전환되어서 주님을 쫓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내가 쫓는 대상이 달라짐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쫓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하겠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제자도의 삶을 사느냐,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만 되느냐 하면 제 목숨을 잃지 않고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은 자가 아니라 찾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앞에는 헬라 성경에는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에는 for,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찾은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제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이 영원한 생명,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이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희생적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찾았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6절도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냐? 왜냐하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냐하면 이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어요? 이 목숨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목숨이 이 땅의 목숨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목숨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 가서 반대편에서 징벌받아서 영원히 살고, 징벌받는 차원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비참한 삶을 살기는 살겠죠. 그러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즐기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영생,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얼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얼만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있나요?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영원토록 살지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서 다 죽을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한대, 천국의 삶은 어느 정도 삶이죠? 천국에서 우리 몇백 년 삽니까? 천국에서 수천 년 삽니까? 수억 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무한대로 영원입니다. 영원, eternity, eternal life. 끝이 없습니다. There is no end. 끝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자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것이 제자 삶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인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칩니다. 그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것이 제자 삶이에요. 이런 영생의 소망을, 가장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믿는 자,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도를, 제자도의 삶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영적인, 영적으로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지금 삶이 다인 것처럼, 뭐 조금 없어도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조금 아파도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 왜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할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7절에도 또 왜냐하면, 25절, 26절, 27절 앞에는 가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천사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갚으시기 때문에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 대로 다 갚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가 여기 나중에 요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한테는 두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영원히 고통받는 걸 뜻해요. 이 둘째 사망 때 완전히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의 혀와 저의 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각인이 개인 개인이 자기가 행한 바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의 삶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자이라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자로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가 갚으시고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직고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막 살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기뻐하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자백하실 것입니다. 직고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직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판받게 만듭니다.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촉구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이런 주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한 바대로 갚으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이런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제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